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족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우리 요즘 읽고 있는 민수기 같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시절에는 지금 같은 나라, 지금 같은 국가 이런 거 잘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도 읽고 뭐 여러 에돔에 대해서도 읽고 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국가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부족 중심의 공동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은 주로 물론 애굽같이 농경 문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그 약탈 문화였어요. 유목 문화가 약탈 문화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늘 유랑함에 사는 사람들이고 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적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애굽같이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메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런 무한약탈, 무한경쟁, 뭐 이런 약육강식, 뭐 이런 문화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싸움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싸움을 못하면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부족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중요해요. 싸움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시대가 너무 전쟁이 많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주세요. 특별히 무엇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지, 적이 누구냐 이런 것도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이런 것도 가르쳐주시고, 전쟁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전쟁의 대상, 전쟁하는 방법, 또 싸움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전쟁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전쟁하는 방법을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싸울 수 없어요. 아무하고나 싸울 수 없고 싸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딱 정하세요. 예를 들면 엊그제 읽었던 미디안 같으면 지파들마다 1,000명씩 나와가지고 딱 싸우는 거죠. 지파마다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 1,000명씩,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거룩한 싸움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 짐을 다 똑같이 나누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1,000명씩 불러내요. 그러면서 싸움의 목표는 언제든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혹은 정결함을 구현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싸움을 거룩한 싸움 혹은 거룩한 전쟁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거는 동그란 네모처럼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세상에요, 전쟁처럼 잔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 좋아하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 그거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뭐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혹은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적이, 지금 2023년이죠. 2003년에 미국이 그때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통치할 때 대량 살상 무기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 없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중동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다,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 할 일이 없어서 전쟁을 통해서 중동 선교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것보다 더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되고, 비참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중동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중동이 쑥대밭이 되고 선교사님들을 다 쫓겨나고 사역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동에도요, 이슬람이지만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가도, 이집트가 90%가 이슬람이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이라크에도요, 모술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된 기독교 공동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중동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중동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그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동 선교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요즘도 기독교인들 중에 북한하고 뭐 싸우면 되지, 이기면 되지 뭐,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분들 군대 안 갔다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기기까지 죽고 다치고 쑥대밭 되는 거를 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성경을 읽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전쟁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발언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가로막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 많지만 민수기만 해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에돔 같은 나라가 가로막을 때 둘러가면서라도 싸우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화려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 얼마나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적을 물리쳤는데요.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화려하게 기록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로 막 영광스럽게 묘사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미디안과 싸움, 미디안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수렁으로 끌어들인 적이어서 물리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개선 프레이드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부정해졌다는 거죠. 진영 밖에 7일을 머물러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부정하게 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거나 전쟁을 부추기거나 전쟁터로 자기 백성을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엊그제 묵상할 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거 나누는 장면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의 전리품은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 가능한 권리였어요. 싸움에 나간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게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자 독식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만 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50% 권리.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절반을 나누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전리품 분배하는 방식을요 구체적으로 길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네가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써서 얻은 전리품이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절반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요 전쟁에 나가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자기 수고의 열매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눔, 그런 분배, 그래서 승자 독식 아니고 적절한 나눔과 적절한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해 다툼이거든요. 개인과 개인의 이해 다툼이 아니고 조직과 조직, 거대한 부족, 거대한 나라의 이해 다툼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정의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그 전쟁이 진짜 승리가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쟁 싸움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싸움은 가나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 안에서의 싸움인데 사실 기업으로 주시는 땅 밖에서의 싸움은 가능한 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의 싸움은요 싸우는데요 전리품이 없어요. 진멸하는 싸움이에요. 전리품이 없는 싸움을 왜 싸워야 될까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싸움, 그런 싸움을 왜 싸워요? 하나님이 그런 싸움 싸우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당장 아니고 400년 후에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400년을 기다려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땅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컨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싸움은 죄악에 대항하는 싸움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 대한 싸움이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의 싸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대행하는 싸움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은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 물든 것을 다 진멸.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싸움은 죄악에 대항한 싸움이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은, 미디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 밖에 사는 사람,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가능한 싸우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싸우지만 그때는 전리품을 얻는데, 그 전리품도요 승자 독식 아니고 다 나눔과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이 아주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민수기 34장을 보면, 민수기 34장 1절부터 쭉 보면, 민수기 3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런데 가나안 사방 지경 하시면서 3절에는 너희 남쪽은 하면서, 또 6절에 너희 서쪽은, 7절은 북쪽은 하면서, 10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3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엘레날에서 그의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남쪽이 있고, 그리고 서쪽이 있고, 그리고 북쪽이 있고, 동쪽이 있어요. 그런데 서쪽은 성경에는 대해라고 하는데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다니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동쪽의 경계가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넘어서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계를 딱 정하시면서 이것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델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것이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온 세상을 더 정복하고 영토를 넓힐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동서남북 경계대로 하자면 전라남북도 합한 것보다 더 작아요. 조그만 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복이 되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요단 동편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38년을 유랑하다가 그리고 에돔을 에둘러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은 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일종의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건너면 여리고를 표시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건너면 여기에 여리고거든요. 여기에 여리고를 딱 건너 여기 시딤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나오면서 이 요단 동쪽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실 이 요단 동편이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고원지대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목축하기 좋은 그래서 자기들이 지나온 광야에 비하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윤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나온 사람들 중에서 르우벤과 가드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넜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어제 읽었던 민수기 3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3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르우벤 갓 지파가 우리 이 땅 주세요. 가능하면 우리 안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요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고 우리가 그 기업을 대항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안 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리고 너 가데스 바네아 생각해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너희들 다시 또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어요. 다행히 그 책망을 듣고 가지파와 르벤 지파가 약간 입장을 수정했어요.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건너가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언제든지 재발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이익이 될 거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르벤 가치파처럼 이게 건너가서 싸우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있자. 이 땅도 정말 더 훌륭하고 더 멋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속을 먼저 챙기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아니죠. 이속 챙기는 사람 아니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속 챙기기에 재바른 사람이 옆에 있지 않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뭔가 헌신하고 수고는 안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이렇게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옆에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보다 더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이속을 챙기다가도 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재바른 사람이 있거든요. 이속 챙기는데 재바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르벤 가치파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14장 읽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다 죽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끌려갈 거다. 너희가 사로잡혀 끌려가겠다고 말했던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 다 죽겠다고 그랬지? 너희들 정말 다 죽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원망, 우리 불평, 우리 믿음 없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분명히 깨닫고 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믿음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무서운 말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그렇게 책망하거든요. 죄가 힘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가 힘이 있습니다. 죄가 힘이 있고 죄가 능력이 있어요.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반드시 씻어내고 용서를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힘이 있어가지고요,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가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손해본 사람,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속건죄입니다.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비는 제사고 속건죄는 내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5분지 1을 더해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배상해 주는 것까지. 그래서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싸매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반드시 반드시 죄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장을 조정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가능하면 요단강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혼쭐이 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들, 너희 가축을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 집을 짓고 그러면 너희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싸우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리고 모세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요단 동편 주세요. 우리 요단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했다가 요단 동편 주시면 우리는 건너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 동편을 얻는 대신 요단 서편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는 우리 다른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그게 합의가 돼요. 합의가.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제 규정이 돼가지고 모세가 엘라살과 요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이제 그거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모세는 르벤 갓 지파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낼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민수기 27장에 있거든요. 민수기 2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떴을 텐데 민수기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딸만 다섯,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중심으로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딸만 있으니까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민수기 2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사람들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했을 때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러면서 여튼 여인들도 기업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한 것도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땅. 슬로바스의 딸들도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고 오늘 본문의 르벤 가치파도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했을 때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런데 르벤과 가치파가 문제를 제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튼 민수기 32장에는 없어요. 민수기 32장에는 그저 분노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걸 봐서 이게 뭐 죄였냐 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모세가 왜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두고두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일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불신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르벤 가치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인가? 이런 질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좀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을 뭐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보면 33절 보시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민수기 3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처음에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요구한 것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막 책망 듣고 막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므낫세 반지파도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의 일부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뒷북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자기들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따지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도요 나중에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므낫세 반이라는 거는요 므낫세 지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였어요. 근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다 지파별로 움직였거든요. 진을 칠 때도 지파, 행진할 때도 지파. 지파라는 거는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들인 거예요. 다 집안 식구들이에요. 다 집안 식구들이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의 문제는 가족들 중에서 제일 어른이 좌지우지하는 법이거든요. 아마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나뉘어진 걸 봐서 아마 므낫세 지파 안에서 좀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 여기 요단 동편 좋으니까 여기 자리 잡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주신 기업은 요단을 건너야지 여기는 기업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남고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은 가자 뭐 이렇게 된 것이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은 요단 서편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 길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견고한 성을 짓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이를테면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보발과 바알몰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건축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었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신도시를 만든 거 혁신도시 만들었다고 그래야 되려나? 여튼 이 사람들이 일종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뭐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도 해요. 오늘 보면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41절 42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동네 이름을 지은 거죠. 노바라는 사람이 그 그낫과 마을들을 빼앗고 그 동네 이름을 노바라고 붙였어요. 이 노바네 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막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마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게도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르벤과 가 므낫세 반지파가 남들보다 먼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한 이름을 얻고 또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재가르게 자기 이속을 다 챙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자기 이속 챙기고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남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남들보다 먼저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이 사람들이 얻은 안정적인 기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이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열지파 두지파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단 동편에 살던 이 사람들은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요단 동편이 모압 암몬 하면서 에돔 하면서 후대에 계속 역사 안에 등장하는데요. 르벤 가서 흔적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군데군데 자리 잡고 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금방 세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 아주 윤택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윤택하고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들은 손만 빨고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살기 좋고 윤택한 땅이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왔겠어요. 이거를 이기지 못했어요. 요단 동편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단 동편을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큰 강, 지금은 요단강이 거의 또랑 같아요. 이제 요단강 가면 요단강 물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건너야 될 만큼 넓은 강이었거든요. 지금 요단강이 그렇게 좁은 시내 또랑같이 생긴 이유는 갈릴리를 이제 막아서 그 댐으로 만들어서 물이 잘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고 배를 타고 다닐 만큼. 그러니 그 강 건너서 멀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택한 땅에 살다 보니까 한없이 침략을 받고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가장 빨리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 정말 화려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보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먼저 자리 잡고 먼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먼저 남들이 우리를 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업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이제 소출이 육축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땅을 나누자 이렇게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그 땅이 윤택하고 물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 온 땅을 향해서 갔는데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 보거든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야말로 화려하고 윤택한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안정적인, 남들보다 먼저 성공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모든 이에게 임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릴 줄 아는, 네가 아무리 싸움 잘하는 용사, 혹은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이 많은, 네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네가 아무리 많이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그런 헛된 욕심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자리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32장 이후에 34장에 경계를 딱 말씀하시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기업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라기보다 우정 뜯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를 써서 받아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었던 거죠. 욕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먼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보다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보이고 나는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이름 유명한 정말 유명한 이름을 얻고 있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대단한 성읍을 건축하고 살고 남들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 광야를 걷고 있으면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인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된 욕심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명에 매여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하며 사는 거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애달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인 거예요. 헛된 욕심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